예. 신명기 6장 보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라는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신명기 십계명 설명에 이어서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 십계명을 나름대로 다시금 신명기식으로 풀어놓은 부분이 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부분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이 부분이 또 유명한 것은 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사랑의 이중계명을 선포하실 때 바로 이 부분을 인용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율법학자가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부분인데 거기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라는 부분은 바로 신명기 여기 6장 5절을 인용한 겁니다. 예.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부분은 레위기 19장 18절의 인용인데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비해서 이 신명기 6장 5절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구약 성경 또 신명기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의 십계명에 이어가지고 이 쉐마 이스라엘이 곧장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 쉐마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또 이민족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다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결국 우상 숭배를 근절하기 위해서 유다 민족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우선적인 실천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언급을 이어서 바로 붙이는데 7장 1절에서 26절 이스라엘과 이민족의 관계인데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셔서 너희가 그들을 쳐부수게 될 때 너희는 그들을 반드시 전멸시켜야 된다. 너희는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그들과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도 말고 너희 아들에게 주려고 그들의 딸을 맞아들여서도 안 된다. 라고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그 원칙을 십계명 얘기하고 쉐마 이스라엘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갖다 얘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물론 뭐 전투에 나가서 뭐 이방민 뭐 그 반대편을 전부 죽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절대로 그들과 혼인을 맺어서는 안 된다. 이방인과의 혼인 금지를 이 신명기 책에서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 일계명에 대한 신명기식의 적극적인 풀이로 보아야 되죠. 일계명, 한 분의 신하님을 흠숭하라 라는 그 부분을 예, 그래서 다른 데서는 그냥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것들은 전부 다 생명이 없는 것들이니까 가짜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신명기에서는 혼종혼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결국 이런 걸 바탕으로 한 극단적인 선민사상인데 그 이유가 7절에서 언급됩니다. 왜 우리는 혼인하지 말아야 되는지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마음을 주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어느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사실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에서 수가 가장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모순되기도 하죠. 왠 창세기에서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런 어떤 앞선 계약을 맺으실 때 그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저 밤하늘의 별들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수의 민족이 작은 민족이 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유다 민족은 선민사상, 정신적으로는 선민사상을 채택하면서 강력한 일종의 세국정책이죠. 혼인금지를 통한 세국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나중에 제가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 요 바벨론 유배를 갔다 와서 오랫동안 같이 살고 있던 이방인 여인들을 전부 다 쫓아내버리죠. 자신의 아내들, 1년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같이 살았던 이방인 가족들을 전부 다 쫓아내라는 그 명령을 일부분이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복음의 시대 때는 유다민족들이 보시면 이방인과의 접촉 자체를 죄로 규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이 보고 되게 놀랐고, 그죠? 그리고 뭐 백인 대장을 만나러 갈 때도 백인 대장조차도 그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지 않길 사실은, 그래서 그분을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기도 했죠. 다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지만 이 규칙이 모든 유다인에게 적용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일단 그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다인에게는 아마도 제일 강하게 적용이 된 듯하고, 나머지 디아스포라 지역 유다인들이 전 세계 그때 로마 제국 안에 흩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이 지역에 즉 외국에 사는 유다인들은 그 적용을 훨씬 느슨하게 이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선교행을 하다가 현지에서 제자를 구할 때 어머니가 유다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인 인물도 있었죠. 정확하게 누군지 기억이, 아폴로였나요?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 때 그 이렇게 보면 같이 사는데 유다인들이 여전히 그 그리스도교의 중심이었지만 그들 안에서도 갈라지죠. 본토박이 유다인과 외국에 살던 유다인이 갈라져가지고 본토박이 유다인들이 외국에 살던 유다인들을 홀대합니다. 그냥 너희들이 바깥에 살았기 때문에 홀대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런 이유도 있는 거죠. 너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피가 섞여서 약간 사마리아인 취급을 하고 싶은 거죠. 뭐 너희 가게를 살펴보면 너희는 이쪽은 또 외국인 아니야? 이방인 아니야? 라는 손가락질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많은 경우에 그들의 이름도 히브리어 이름이 아니라 그런 그리스 이름을 채택하면서 훨씬 더 이방인의 냄새를 풍겼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 그런 갈등들이 보이는 흔적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여튼 그렇게 해서 결국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죠. 유다교는 그 당시에는 이제 안을 향했고 그리스도교는 밖을 향하게 되죠. 유다교는 자기를 지키는 것을 종교의 목적으로 삼았다면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선교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운명이 정해지죠. 그리스도교의 정신이 선교가 되는 것은 이러한 사랑의 속성 때문입니다. 사랑은 전해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 누구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가톨릭 안에서 가장 잘 표현되어지고 있죠.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아무리 이렇게 뭐 이민사회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미국이라는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류의 권력, 뭐 정치 권력 같은 것들은 여전히 먼저 선점한 사람들이 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뭐 백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회의 권력 뭐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톨릭 교회는 뭐 교황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추기경이나 추교단을 보면 그 인종의 색깔이 너무나도 다양하죠. 그 이 보편성이 그런 지도자의 인물들의 인종 구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종이 있더라도 먼저 그 나라를 선점했던 인종이 그 나라의 어떤 뭐 권력들을 차지하거나 선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가톨릭은 어쨌든 원칙은 그 지역에 방인사제를 배출한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 교회를 다스리도록 한다는 게 이 보편교회의 원칙이다 보니까 정말 추기경들이 모이고 추교들이 모이면 그 민족의 인종의 구성원들이 정말 다양하죠. 그런 지도자의 위치를 정말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하고 있는 가톨릭은 그래서 어느 인간 세상의 어느 어떤 단체나 뭐 그런 뭐 그룹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가톨릭만의 특징이자 장점이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저 좋은 땅을 차지하라고 너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정녕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는 표현은 신명기에서 또 구약에서 이 불충실한 유다민족을 종종 비유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데 선민사상과는 또 좀 다른 분위기죠. 뭐 이렇게 너희가 하느님한테 선택받았다면 좋은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선민사상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그 선택이 절대적인 것을 보장하지만 여기서는 그 선택이 또 상대적인 것임을 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단지 거기 백성들이 악해서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언제든 그 선택은 철회될 수 있다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선민사상이 형성되기 이전의 신명의 기록이 아닌가라고도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선민사상과 확연히 분리된다기보다는 이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예 뺏는 게 아니라 벌을 받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 신명기 신학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가가 또 이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10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에게만 마음을 주시어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오늘 이처럼 모든 백성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자손들이 너희만을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형식만 아니라 마음도 그 형식에 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구약의 예언정신에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구약의 두 가지 정신은 율법정신과 예언정신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정신과 예언정신은 대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느님을 따라야 된다는 데에서는 이렇게 공통분모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표현도 예언문학의 주된 표현인데 신명기는 그 영향도 받고 있고 이 표현은 신명기가 처음 형성될 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북쪽에서 그렇게 어떤 주류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후대에 강력한 선민사상으로 이러한 정신들이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뽑힌 백성이라고 해서 잘못했을 때 벌을 면제받는 게 아니라 뽑혔기 때문에 혹독한 벌을 받고 다시금 하느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게 신명기 신학의 유다이즘 선민사상의 연결점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 항상 불완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런 당금질은 누구나가 받을 때가 있죠. 물론 벌의 결과로서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건 성공이라기보단 그 실패와 어려움, 고통이 내 자신을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그래서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그 성공이라는 거지 달콤함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는 사실 절대로 얻을 수가 없죠.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될 때 어떤 시련을 닥쳐 하더라도 내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그런 강인함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0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이방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이방인을 사랑해야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방인에 대한 사랑을 여기에서 강조는 합니다만 신명기의 다른 부분과 사실 대립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7장에 분명히 이방인이랑 혼인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실 앞에 그 7장의 혼종혼 금지와 이방인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또 조화되기 어려운 대립되는 이야기가 두 개가 신명기라는 같은 책 안에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때 넓게는 구약성서를 읽을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여기에서도 발견이 되죠.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볼 때 이 이방인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부분은 초기에 신명기의 편집 부분 뭐 남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그 레위인들이 북쪽으로 가가지고 북쪽으로 활동하면서 그 부족 동맹 체제 어떤 권력 중심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비주류의 사람들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했던 그 모습이 이 신명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이쪽의 이야기와 뭐 이를테면 오른쪽의 이야기와 왼쪽의 이야기가 신명기라는 책 한 권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 그래서 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11장 8절에서 15절 보면 제목은 주님께서 좋은 땅을 약속하시다라는 건데요. 8절에서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강해져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너희는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구약의 전체에서 특별히 신명기에서 땅에 대한 약속은 중요한 부분이죠. 신명기 신학사상이 이 상선보락, 권성징악의 형태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한 백성에게 하느님이 내리는 가장 큰 복은 바로 땅입니다. 다른 모든 복의 근간이 되죠. 뭐 자식을 낳고 오래 살고 재산을 가질라 해도 땅이 없으면, 자기 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언제든 뺏길 수 있고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또 백성의 재산도 불어나고 그런 풍요 속에서 장수도 가능해지죠. 그래서 그 모든 복의 근본이 땅입니다. 이 땅, 그래서 하느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 구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확장이 되고 승화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고 있죠. 이제 이 부분 가지고 다음 시간 이어서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